핵심은 교황의 권위를 성경 권위로. 이건 그냥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권위를 하나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은 사람에다가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강의할 때는 예의상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목사님 그것 좀 안 신고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존경스러운 분이 너무 천박하게 하고 다니니까 안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템플에서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왜 버스 있었잖아요. 우리 그거 타고 가면 지방 성도들이 기분 나빠해요. 근데 어느 날 버스가 모자라서 제가 제 승용차를 타고 갔더니 너무너무 멋있대요. 좋고.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듣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저게 안 없어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한번 저 대치동에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한번 어디에 잠깐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우나비를 제가 지출을 했거든요. 할 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 다음에는 제가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다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하나를 이렇게 딱 떠받들어 놓고 온 교인들이 결속하는 거. 그게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최고다.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예?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라는 말은 일로로 가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권위를 붙여주면 사람은 어지간히 주제 파악을 못하면 자꾸 겨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꾸 지켜지면 올라가요. 한없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처음에 엘란트라 사줬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했어요.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차 안 바꿔주나. 차 안 바꿔주나. 아반떼를 안 바꿔주나. 그 다음 아반떼를 바꿔주면 또 2, 3년 지나면 아 이거 나의 내 지휘상 소나타는 타야지. 그 다음에 에코스는 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여기 이제 공부할 때, 이번에 공부할 때, 여자 목사님이 BMW를 타고 왔어요. 딱. 강의를 딱 듣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나 저 차 좀 팔아줘.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타게 됐냐면, 그냥 아반떼 사서 타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들 녀석이 그 돈만 달라고 하더만 가서 BMW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안 타면 교인들이 취급을 안 한대요. 또 이 목사가 세단을 타고 정말 남보다도 우람하게 세련되게 그러고 다녀야 목사가 존경을 받고 목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시려면 판단력이 예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옆으로 빠져나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인간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자꾸 인간을 자랑하고 이건 아니래요. 절대 아니에요. 이리로 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역시 강론이다. 성경 공부 이것이 곧 강론이다. 강론인데 강론을 해야 제대로 진리가 지켜지고 제대로 진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된다. 당분간은 내가 써놨으니까 그 써놨으니까 그게 불로다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느냐는 문제이지만 전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위안을 받습니다. 아, 나는 이제는 내가 안 가르쳐도 돼요. 내가 가르치지 않고 이제 그냥 그거 써놓고 말았으니까 공부할 사람은 그거 보고 하면 보기만 하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저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냥 읽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강론점 떠들어보면 의미가 다 파악이 되니까 쉽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일, 이것이 열 사람이 하든 스무 사람이 하든 백 사람이 하든 많은 사람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해가시는 징조가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참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세계적인 확산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나는 내 생전에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꿈도 못 꾸던 일인데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장안중앙교회가 지키고 보존하고 가다듬어 놓은 이 성경신학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소원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설교 내용이 뭔가 181페이지 거기 보면 말씀 선포, 아까 그랬죠? 말씀 선포다. 이 말씀은 선포다. 성경 말씀이죠. 로고스. 로고스. 그걸 전파하는 것이 설교다. 말씀 선포가 설교다.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드리는 것이 선포. 자기의 상식이나 지식을 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서 선포하는 일이 설교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81페이지 설교 내용 거기 보면 줄바꾼대 나오죠? 줄바꾼대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만 진정한 성경적인 바른 설교다. 구약과 신약만. 구약과 신약만. 그런데 과거에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구약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구약 가르치면 율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약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이마만큼 어리숙한 생각을 가지고 500년 역사 우리 개신교가 이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뒤집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각부터 이제 뒤집어져야 되고 우리들의 생활부터 바뀌어져야 되고 배운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우리들도 해버리면 쉬운데 다른 사람 하는 것과 달리 하려니까 잘 납득도 안 가고 몸에 익히지도 않고 뭔가 잘못되는 것만 같고 근데 성경대로 하면 돼요. 바울 아까 베드로 설교 들었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았을 때부터 쭉 사도행전 3장이 나오나요? 사도행전 설교 2장이 나오나 쭉 설명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 전체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에요. 신약 전체가. 이렇게 간결하게 단순하게 똑 떨어지게 가르쳐야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 이번 월요일 날부터 했는데 첫날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딱 떨어져 버리니까 어찌할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걱정을 박사학위 받으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플하게 간결하게 깔끔하게 빨리 끝내줘야 어찌할 거 하고 이게 바꿔지는데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 사건에서 구약 역사서나 가지고 노닥노닥 됐다면 2박 3일 동안 노닥노닥 됐다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전체를 내가 늘 하잖아요. 예를 들어 로마서를 한다 할 때는 마태복음을 한다 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해주고 마태복음의 위치를 말해주고 그다음 로마서 위치를 말해주고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헐 토막짓이 그 주간에 듣고 그 주간에 잊어버리고 그 주간에 듣고 그 주간에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그게 어필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잊어야 제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차라리 한 3박 4일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 그냥 어렵지만 공휴일도 되고 그러니까 3박 4일 계속 나오십시오 하고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었잖아요. 대치동에서 처음에 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전도 강연 한다고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이거 해서 3박 4일인가 그거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그거 없었단 말입니다. 주일날 가르치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또 가르치고 그 다음 하는 이게 타성이 돼가지고 지난주일 들은 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듣는 것만 잘 경청해서 아 감동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난 건 다 이러는데 어떻게 지난 거 잊어버렸는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가 나 그게 의심스럽죠. 지난 거 안 들었으면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란 뭐냐 신구약 성경 다라니까 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5분 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5분 만에 성경 다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에게 3년 만에 전해야 되겠다고 3년 만에 다 가르쳐야 되고 1년 만에 해야 되겠다고 1년 만에 가르쳐야 되고 일주일 만에 할 것 같으면 일주일 만에 복음 전하는 거 다 끝내줘야 된다. 이게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이상 넘어가면. 오직 성경만. 그래서 만자를 꼭 내가 붙이라고 해요. 성경만. 내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좀 성도들의 마음, 예를 들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건강 강의 한바탕씩 하고 넘어가고 내가 거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와서는 한없이 후회스러워요. 그게 건강 강의하라고 그 말이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관심은 건강에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섞게 합니다.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이 독이 됩니다. 악독이 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겁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근심하지 않도록 방법을 추구해가고 그런 것이 이제 설교예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만 오직 성경이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 뜻만 풀어서 바로 그것이 그 뜻입니다라고 이해해주면 신구약 성경의 복음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 부분도 아니고 이만큼이 복음이 아니고 이만큼이 복음이 아니고 이만큼이 복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복음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동등한 설교의 내용이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복음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절대 주일날은 구약 설교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구역 예배 시간이라든가 구역 모임 시간 이런 데서 조금씩 하는 건 모르지만 주일날은 반드시 신학을 설교 주제로 해라. 이것이 전통적인 개혁 신학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자, 넘어가서 182페이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가 구약이 뭡니까? 복이죠. 복을 언약했죠. 언약. 복을 언약했다. 그 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자손인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복을 언약했다 같은 얘기예요. 자손 땅 통치 역시 복이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입니다. 복을 언약하시고 복을 주셨다. 언약대로 복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 그게 복음. 소리 음자네요. 소리. 복음, 복된 소리. 복을 언약하시고 복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그건 지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준 내용 속에 다 삽입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서 18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줄바꾼데 보면 여섯째 줄 신약성경 내용은 구약성경이나 하등 다름없는 설교의 내용이다. 이게 성경 강론의 내용이죠. 설교의 내용. 신약성경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복을 성취해 주셨다는 내용은 말씀이다. 이제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신약성경이 바로 그 증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모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신학에서 일반 신학에서 목사님들 공부하는 신학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오죠. 지난번 아마 우리 김기웅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통신학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지난번에 제가 대충 얘기는 했지만 신학적으로 쫙 나오네요. 사회복음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론들이 다양하잖아요. 그거 다 엉터리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말하는 줄 알면 이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신학자도 모르고 어떤 철학자도 모르고 어떤 학자도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던 걸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천하 없어도 묻어두면 안 되죠. 그건 묻어두면 이 다음 책망 듣는 건 우리가 책망 듣죠. 달란트를 놔줬는데 주인이 고질식하니까 우리는 땅속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가자. 우리에게 준 거 묻어놓고 묻었다가 다음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책망 안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귀하니까 이걸 자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랑을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야래. 여기저기에서. 그 다음은 설교 목적. 설교는 왜 하는가?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인본주의 학자들은 설교의 목적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 사회가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남을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남에게 구박당하는 사람도 없이 모든 사회가 공평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할아버지가 와서 교황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억울하게 당한 자 정말 세월을 통해서 자식들을 다 잃고 슬픔에 잠긴 자들 그들 가서 위로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깜빡 속죠. 인간들은 누구나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어른들에게 아마 10월 정도부터는 아마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해서 어떻게든지 금년 말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금년 말에 못 끝내면 1월 달까지 아마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패해져서 어떻게 결과를 맺어가는가 정단하게 쫙 나와요.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기 있는 일들을 하고 하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우리 개신교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이것만 얘기하는데 택자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 아니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바닷속에서 지금 죽어가지고 새우밥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시체도 못 잡고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위대한 분이 와서 다 와서 그분들을 붙들고 뽀뽀를 해주지 않나. 에? 그러니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무장이 돼야지. 그 다음 거기 보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사회정의 그 다음 사회정의를 위한 정치강연 그 다음 도덕사회 실현을 위한 윤리강의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강의 이번에 와서 할아버지가 잘하고 갔죠. 같은 성경을 가진 설교가 성격을 가진 설교가 아닌 설교를 바로 잘못된 설교라고 말한다. 아니, 그럼 설교 목적이 뭔가 넘어가서 186페이지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정통 보수와 보수파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설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 목적이 뭐냐? 이 설교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데 설교 목적이 있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내가 구원해 주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거예요. 그 구원해 주는 능력은 내가 네 행위가 잘 됐을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을 위해서 120몇 명인가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을 이제야 와서 성자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이제야 와서. 할아버지 이번에 안 왔으면 그 사람들도 여전히 연옥 속에서 지금 막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끌려 올린 거예요. 이런데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성자라고 한다고 해서 성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윤리 강의. 착하게 살아라. 아주 의롭게 살아라. 이런 윤리 강의. 그러나 성경적인 설교 내용은 뭐냐? 18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성경적인 설교의 근본 목적은 타락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면 첫째 자기를 알아요. 인생관이 열려요. 인생관. 인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세 번째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 알죠, 이러면. 인문학, 역사학, 그다음 세계 자연과학. 이거 알면 다 열린단 말입니다. 이거 알게 되면 아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최고의 가치로운 것이 뭔가? 뭐가 가장 가치로운 건가? 우리는 이게 가장 가치로운 거 알죠. 이게 최고값 아니에요? 최고값. 이 세상에서 더 없는 가장 최고의 값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담아주었단 말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거 꼭 지켜가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핏부치들에게 그거 전해줘야 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나니까, 아, 인생, 역사, 세계가 다 해석이 되잖아요.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고 나니까, 야, 이거 이상 좋은 게 없구나.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성경 이상 좋은 것이 없구나. 최고의 가치 있는 진리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보세요. 생활의 변화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지금, 나가 서울을 출발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어디를 가냐면 부산을 가요. 부산에. 부산을 가는데 부산에 가면 지금 큰 무역선 하나가 도착하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묘하게 생각하는 귀한 외제 제품이 그 무역선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교섭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즉 돈이에요. 돈. 돈을 벌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구나가 가는 길 아닙니까? 다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전부가 돈.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돈. 전부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나 마나 하나님 믿으나 마나 공부 하나 마나 안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가치 있는 줄 알고 이게 돈의 최고의 가치니까 이 가치를 향해서 지금 막 몰고 가는데 대전쯤 갔는데 방송이 방송이 딱 울려 나오는데 방송에서 나오는데 와 인천항에 이거 못지아니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제품이 인천항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늦으면 뺏긴다. 늦으면 그거 찾지 못한다. 방송을 들으면 이거 들었다 이거 대전서. 그러면 대전서 들었으면 대전 톨게이트에서 못 빠져나갔으니까 가다가 영동쯤 가다가 톨게이트에 빠져서 뺑 돌려가지고 이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돈이 최고니까 돈을 향해서 막 악셀라들을 밖은 막 120, 130km로 막 고속도로를 질주했는데 방송에 듣고 보니까 이 제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엄청난 인천항에 도착하는 이 제품이 엄청나게 이건 구닥다리고 이건 신제품인데 엄청나게 좋다. 보도를 알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걸 몰랐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만을 위해서 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와 인생을 알아봐도 역사를 알아봐도 세계를 알아봐도 야 정말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 가치의 힘이 내 생활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를 생활의 전환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 설교 목적이다. 이거 신구약 성경 다 알게 되면 전하게 되면 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구나 여호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혜 이게 딱 나오잖아.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첫째 가는 본분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려고. 우리는 이거 귀가 탈토로 늘 듣던 거 아니에요. 복음을 왜 전하는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2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건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할 목적은 여호와를 알고 교육해 하려는 거고 그건 너무너무 쉬운 아마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들지 아니하니까 생활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가 희미한 분도 있고 또 뚜렷한 분도 있고 각각 있겠지만은 그걸 각자가 자유롭게 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분량만큼 살아가라.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더욱 알고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 더 강팍해서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불택자를 안 믿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살게 하려는 반대로 거치는 돌이 되어버려요. 거치는 돌. 그래서 심판의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의 빙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택자는 돌아서는 거고 불택자는 쓸데없는 소리마저 하지 말라고 질주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교의 형태, 설교가 무슨 설교가 있나 거기서부터 밑으로 다섯째 줄 줄바꿈 내보시면 본문 설교가 나오죠. 본문 설교. 그럼 예를 들어 본문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목은 사랑이에요. 첫째 대지는 독생자 주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 예. 오늘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둘째, 믿는 자는 저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예, 믿는 자는 바로 셋째,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딱 들으면 너무너무 성경적이죠. 성경에 있는 글자 딱딱 따가지고 첫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여기에 깜빡깜빡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저거 설교다. 저거 정말 설교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죠? 그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아니고 누구든지가 아니라,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독생자 주어서 믿게 해가지고 영생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했다고 해서 설교다? 아니에요. 설교예요, 저건. 잘못된 설교란 말입니다. 진짜 성경 강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 강론이죠.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이 되죠? 여기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설교 참 잘하는 거예요. 성경 강의 참 잘하는 거죠. 내가 들을 때는 독약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는 그 말 듣고, 야,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주일날 장사는 해야 되겠고, 주일날이면 어떻게 이게 손님이 또 많이 와,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앉았다가 참 괴로워하고 가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돈은 많이 벌려도 한쪽의 마음에, 야, 나 예수를 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지옥에 갈까.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만 오면 그냥 막 대환영을 해서 잘 해드리고 막 후하게 그렇게 해서 대접 잘하면 목사님이 활짝 웃고 가면, 그런 나름대로라도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 못 가서도, 아, 목사님이 날 크게 이렇게 하시보지 않고 가셨으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성도들랑 발발발발 떨게 만드는 거 슬슬 이렇게 신방을 해서 돈 좀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는 듣기 좋은 말, 힘 있는 말 그렇게 해주고, 또 있는데도 돈 잘 안 내면 살살 서브 넣고 그렇게 해서 돈 나오게 하고. 설교와 강론만 분별할 줄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크게. 자, 그 다음, 제목설교는 뭔가? 제목설교는 적당한 양의 성경 본문에서 제목만을 정하고, 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 이거 해놓고, 충성은 첫째, 목숨, 이거 성경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를 다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 이거 넘어갔네요. 열정을 다 해야 됩니다. 소유를 다 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 해야 됩니다. 맞죠? 이게 제 목소리예요. 이게 한국교회 좀 지성 있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 패턴입니다. 전부 이것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열정이 있어야지. 빠지지 말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라. 그 다음 돈 있으면 내놔라 이거야. 내놔. 소유 가만히 가지고 무슨 놈의 충성이냐. 여러분 대통령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선교자금 돈 10억이라도 갖다 보내봐 보세요. 그럼 반드시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지나면 청와대 들어오라고 부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0억을 댔는데. 국회의원 났을 때 다 암암리에 선거자금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내면 그 다음 국회의원 당선되면 어떡합니까? 몇 달 후에 아이고 선생님 한번 만납시다 식사합시다. 다 그래 어느 요정이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아유 제가 이런 오다를 하나 물어보겠는데 선생님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 가지고 무슨 충성이야 하고 쪼아대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이게 제목 설교란 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줄 바꾼 데 뒤에 강해 설교는 뭔가. 강해 설교는 성경 내용과 그 자체를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 형태인 성태인데 가장 건전하고 바른 유형의 설교다. 강론 설교가 최고로 바른 설교인데 설교학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뭐냐? 강론 설교다 이거예요. 왜? 이건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새벽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떠들었고 첫날은 1편 그 다음 둘째 날은 2편 자 그러면 첫날 딱 나오니까 복 있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통합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더소리 짓거려 되고 몇 번 짓거려 되고 짓거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소리 해놓고는 새벽에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2편 넘어가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어떤 건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쩌고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성경 읽고 뭐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분별하면 아 지금 좀 강론 설교냐 안 그러면 정설이 제목 설교냐 그렇지 않으면 본문 설교냐 대개 본문 설교를 강론 설교로 착각하는 거죠. 아까 독성이야. 이거 본문. 본문에서 이제 제목도 나오고 소지도 나오고. 이건, 어디야? 충성. 충성. 이건 본문에 열정, 소유, 복습 이건 없잖아요. 본문에.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사상을 거기다 제목으로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190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줄바꾼에 보면 기타. 예화설교. 시골 같은 데서는 예화설교가 참 좋죠. 예화설교. 예수님이 이제 아주 뭐야 성경에 있는 예화를 설교로 하죠. 자, 롯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왕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이게 이제 예화설교예요. 또 성경에 없는 예화라도 어느 집에 3대 걸친 가난인데, 가난이 질질 흘렀는데, 그 가난하면서도 거지가 오면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밥사발에다 밥을 담고 김치를 담고 해서 딱 차려서 마루로 불러들여서 밥 대접을 꼬박꼬박 했는데, 그만 난데없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놀부 얘기나 비슷한 거죠. 흥부가 제비 하나 잘해드리면 막 복 바가지 해서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설교가 이제 시골 그래서 요즘 시골 교회에서는 그런 게 왜 젊은 사람들은 없고 옛날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 막 맞아. 그런데 우리 아들 놈은 나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뭐 효설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다음 간증 설교.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 망친 겁니다. 간증 설교가. 뭐냐면 목사가 이제 자기가 설교하기 뭐라고 하면 제일 효과 빠른 게 간증 설교예요. 아무개 권사님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권사님이 나와서 저는요 사실 시집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고생했는데 어느 부흥회 참석해서 우리 목사님 부흥회 와가지고 할 때 11조만 하면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교회 나와가지고 3년 동안 11조를 했더니만 지금 아파트가 50평짜리가 5채예요. 우리 아들들 5채 하나씩 다 줄 거예요. 지방에 땅이 지금 50만 평이 지금 있어요. 승용차는 5대나 되고요. 벙 뜨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화 설교란 말입니다. 아니, 예화, 간증 설교, 간증.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한 사실을 알려주니까 간증 설교하네. 자, 이 모두가 다 독초입니다. 독초. 성경만, 신구약 성경만, 그것도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논리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설교의 구분입니다. 설교의 구분은 예언자적 설교가 있어요. 그 줄바꾼데 나오죠. 190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예언자적 설교.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흥한다. 당신 이렇게 하면 자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당 구타는 식의 예언자적 설교. 그 다음 사도적 설교. 자기가 사도나 된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기를 이러다고 한다. 이게 이제 오순조 시간이에요. 오순조 시. 만날 이야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시받는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줄바꾼되는 교사적 설교. 사도시대 이후 곧 신약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 주님을 통해 몸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이게 교사예요. 교사적 설교. 교사는 자기가 계시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을 갖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역시 성경 강의하다가 자꾸 내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질의하니까 내 강의를 내 경험을 좀 얘기하면 좀 듣기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했지만 그런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사는 성경 교환대로 성경대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가르침. 교사가 국어 시간에, 국어 교사가 국어 시간에 와서 가르칠 때 국어 교과서 가지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가르쳐야지 이 수업하기 싫은 놈은 학생님이 있다가 살살 유혹해요. 선생님, 하나 선생님 얘기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사모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럼 연애 시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대로 알았다면.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도. 그런 건 교사가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자기에게 배정된 시간, 정확하게 그 과목을 정확하게. 이게 교사적 설교다. 그래서 거기 교사적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성경만을 가르치는 선생이 곧 교사다. 교사적 설교다. 그래서 설교의 특성 넘어가 보면 192페이지 설교의 특성 그 위에서 다섯 번째 밑에 보면 줄바꾼데 설교의 절대성 설교는 이게 딱 짜여진 거니까 신구약 성경 딱 짜여진 거니까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이건 고칠 수 있는 거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다. 그 다음 밑에 줄바꾼데 또 나오죠. 설교의 계시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쪽 100페이지, 193? 9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줄바꾼데 설교의 단순성. 아주 단순하죠? 깔끔하잖아요, 이거. 아주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 딱 알고 나면 아주 단순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열리고 성경을 알리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깔끔한 거다. 그래서 절대성, 계시성, 단순성, 설교의 특성입니다. 맺는 말. 거기 보면 끝부분에 마지막 주 설교의 내용, 목적, 형태, 구분, 특성 지금 다 들었죠? 설교의 내용, 그 다음 목적, 설교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이다. 그 다음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결론인 거. 그 다음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다. 하나님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을 알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다 가신 미국의 진교린 목사님 있죠? 그 양반은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정말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치고 수만 명 교회 가시는 교회.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여기 오셨을 때 왜 왔냐면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청와대 일 보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교회를 들린 건데 지난번 와서 자기는 이번 한국 방문해서 장안중앙교회를 들렸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런데 여기 왔다가 가지고 이상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대요.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저는 알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성경을 알게 되면. 싹 바뀌어진 거죠. 아,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 뭐가 좋아서 우리 교회 왔다는 게 지금 몇만 명 교회 목사하고 아주 절친해서 그 목사 백악관으로 인도해서 그분이 미국 대통령하고 딱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목회실, 그러니까 당회장실이죠. 당회실을 크게 확대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딱 악수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네 교회 목사가 최고로 위대한 줄 안다. 그래야 그렇게 목사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가보면 목사가 행동하는 것 막 그 외에 화보처럼 다 해서 해놓죠?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걸 응연 중에 교인들에게 다 심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 미국 대통령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거 크게 확대해서 붙여놓고 대통령 백악관 들어가는 모습, 차 타고 들어가는 모습 전부 촬영해 딱딱 해놓고 보니까, 와.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다. 저는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지. 에? 이것이 최고지. 천하 없는 군더더기를 여기다 씌우고 붙이고 난리를 쳐도 경력을 쌓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것 갖고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말씀으로만 되는 거지.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될 때만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도 그 양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별로 우리 일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자, 거기 제일 위에, 마지막 페이지, 194페이지. 제일 앞에서 보면. 설교라는 말이 기쁜 복음 소식을 선포하는 것. 복음 여기 나왔죠. 아까 얘기했죠. 복음. 복된 음성 그 말이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나 결론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국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전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 아브람 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냥 그 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몇천 명 모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한 번 설교 안에서 구약을 다 가르쳐요. 구약을. 그리고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약 성경은 간단하게 결론으로 말하고 여기는 서술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베드로가 다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줄바꿈돼서 줄바꿈돼서 위쪽으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건전한 성경적 설교는 올바른 성경적 설교는 뭐냐?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할 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모든 자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다. 올바른 설교 강론이죠. 나는 그걸 설교라는 이미지가 다 퇴색됐기 때문에 쓰지를 않고 강론이라는 말을 그 사도행전에 강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에 나와 만났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 얘기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있죠?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보고 성령 감동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 이게 지혜예요. 자기 안에서 열려진 말씀.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에서 전달받은 거죠.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이게 정보로 받아들인 거.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은 분으로부터 전달받은 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전하는 거죠. 지식으로. 우리에게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지식으로. 근데 전해서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가르칠지를 몰라가지고 설교하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지금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걸 받아들이고 나서 좀 이 놀라운 이거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소원이. 온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걸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 주신 뜻을 깨달아서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장안중앙교회에게 이 보화를 줬습니까? 뜻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세아 시대를 책임지라는 거고 다음 시대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책임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고 예? 숙소도 마련해 놓으시고 강당도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는 구하며 사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잘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못 먹고 굶주린 것도 아니고 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굶주린 영혼들에게 줄까? 불쌍한 중국의 영혼들에게, 인도의 영혼들에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까 그걸 구하면서 이 엄청난 보화를 1세기 전 사람도 아니고 2세기 전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화를 왜 맡기셨을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나고 감사가 나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경건 생활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란 무엇인가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 바로 연이어서 목사란 무엇인가 점심 잡수고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